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29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천안함 추모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을 동족 대결에 악용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동족 대결 광신자들과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입장은 불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천안함 5주기 추모사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을 비판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29일 리콴유 전 총리의 국장이 엄수됐습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열린 연결식 추도사에서 리 전 총리가 전생을 싱가포르를 위해 숨쉬며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리 전 총리 아들인 리셴룽 총리는 싱가포르가 건국의 아버지를 잃었다며 오랫동안 자신들을 이끌었던 빛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리 전 총리 연결식에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토니 에벗 호주 총리 등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1959년부터 1990년까지 싱가포르를 이끌었던 리 전 총리는 지난 23일 91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29일 스위스 로잔에서 만나 핵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오는 31일에 마감 시한이 빠르게 다가오는 가운데 케리 장관은 행사 참석을 위해 29일 미국에 잠시 귀국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이란 핵협상이 중대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양측은 서로 상대방의 양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자리프 외무장관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은 좋은 합의를 타결할 준비가 됐다며 상대방도 같은 준비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 중인 주요 6개국 당국자들은 이란이 타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29일 도출되는 것으로 보이는 합의는 자신의 우려가 사실이거나 그보다 더 나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2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투표가 중단되거나 장시간 지연됐던 일부 지역에서 29일 이틀째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나이지리아 대부분 지역에서는 28일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현재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인증 과정이 중단됐던 일부 지역에서는 29일 투표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나이지리아 선거가 대부분 평화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진행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번 선거는 무장단체 보코하람 용의자들의 동북부 곰베주 공격으로 훼손됐습니다. 목격자들은 무장괴한들이 3개의 마을을 공격해 적어도 24명이 사망했다고 BOA에 말했습니다. 당초 나이지리아 선거는 지난달 14일로 예정됐었지만 북부지역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의 위협 때문에 6주간 연기돼 28일 실시됐습니다. 아랍 지도자들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장악지역에서 후퇴하고 항복할 때까지 예멘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공습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랍 지도자들은 29일 이집트의 샤르멜 쉐이크에서 이틀 동안 진행된 아랍연맹 정상회의를 마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아랍 지도자들은 점증하는 영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랍연합군을 창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29일 예멘 남부 후티 반군에 대한 나흘째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입니다.
곧이어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 라디오 무대 장량입니다. 서커스 구경 해보셨나요? 공중에서 그네 타기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하죠. 이 줄에서 저 줄로 옮겨 타는 모습 그야말로 묘기입니다. 그런데요, 묘기의 기본적인 요령은요, 줄을 옮기기 위해서 먼저 잡고 있던 줄을 재빨리 놔야 한다고 해요. 떨어질까 겁나서 두 줄을 잡고 있다간 줄이 엉켜서 묘기를 부리는 사람이 줄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줄을 갈아타기 위한 줄 놓기, 이게 기본이라네요. 3월입니다. 봄은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뒤 돌아보지 말고 재빨리 지난 일은 놔버리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무대 시작합니다. 로이킴이 부릅니다. 봄봄봄.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내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봄 대청소 하셨습니까? 왜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요, 온 집안 창문 다 열고 집안 구석구석 먼지 털고 또 겨울 옷 다 상자에 넣고 가벼운 봄옷은 옷장에 꽉 채우고 그렇게 봄을 맞았습니다. 아, 물론 엄마께서 아버지께서 하셨죠. 또 동네를 돌아보면은요, 집 대문에 글을 써붙이는 집도 덜어 있었죠. 한국에는 시골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오래된 대문에 이렇게 써붙였죠. 입춘대길 건양다경.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란 말은요,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기라며 좋고 경사스런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 라는 뜻인데요.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봄 기운이 집안 가득가득 차서 1년 내내 좋은 일이 있길 희망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봄은 사계절 가운데 사람들에게 참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 희망, 뭐 이런 의미겠죠. 영어 단어로 봄은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스프링은 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튀어오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봄에 개구리가 팔짝 튀어오르듯이 새싹이 툭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그렇게 튀어오르는 계절이 바로 봄이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의 봄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튀어오르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무대 가요 프로그램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라디오 무대 방송은요, 봄의 기운을 좀 담아보도록 하죠. 아, 가수 소개해드려야죠. 첫 곡 봄봄봄 들으셨어요. 아주 잘생긴 남자 가수 로이킴의 봄봄봄 들어보셨는데요. 이 로이킴이란 가수는 한국 가수 선발 프로그램에서 발탁됐는데요. 자신이 직접 곡을 만들어서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로 성장하다가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잠시 중단하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무대 가요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곡 들어볼까요? 이번 곡은 한국의 대표 걸그룹 소녀시대의 미스터 미스터라는 제목인데요. 성인 남성을 상징하는 미스터 미스터. 이 노래는요, 한국의 남성들에게 힘을 내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아, 나를 빛내줄 선택받은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데요. 방송 듣고 계시는 남성분들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녀시대 미스터 미스터 들어보시죠.
미스터 Rock This World 더 당당.
네, 어깨가 들썩들썩 흥겹지 않으셨습니까? 태연, 효연, 서현, 수영, 유나, 제시카, 쩌니, 유리 누구냐고요? 소녀시대를 구성하는 멤버들의 이름입니다. 많죠? 대부분이 24살이고요. 매혹적인 눈빛으로 한국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남성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Girls Generation, 소시 이렇게도 부르고요. SNSD 이렇게도 부릅니다. 소녀시대는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소속사로 두고 있는데요. 이 소속사라고 하면은 연예인들이 속해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문 가수를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이 상품을 잘 팔릴 수 있게 가꾸고 다듬어서 시장에 내놓는 그런 전문 회사죠. 한국에서 SM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은 가수 이수만 씨가 차린 연예인 회사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 회사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녀시대는요, 한국의 가요계는 소녀들이 평정한 시대가 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2007년 8월에 가수 활동을 시작했고요. 한국에서 정규 앨범 넉 장, 일본에선 1장을 내놨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지난달 발매된 미스터 미스터의 대표곡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거친 세계에서 겨울밤을 보냈기에 순수의 그대 곁에서 이 봄을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 어두움은 없다. 우리의 봄은 당연한 봄이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라디오 무대 듣고 계십니다. 네, 장량희와 함께하는 VOA 한국어 방송의 주말 음악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음악을 포함해서 모든 문화예술 장르들은 상업성이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은 것들로 구분될 수 있겠는데요. 제품으로 본다면 돈을 많이 들이는 제품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상품의 질을 높이고 또 그 상품이 잘 팔리도록 돈을 많이 들이죠. 비싼 광고비도 많이 들여서 홍보도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 돈을 많이 씁니다. 반면에 제품에 뭐 광고나 뭐 이 물건이 특별히 대박을 치지 않아도 제품을 만드는 것에 의미를 두는 상품은 아무래도 비상업적이라고 하겠는데요. 노래도 그렇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소녀시대나 봄봄봄 이런 노래들은 그야말로 상업성을 생각한 상품화된 가수들을 준비시켜서 대중에 내놓게 되죠. 실력과는 또 별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에는 직접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또 상업성에 구애받지 않는, 그래서 크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주로 인디밴드 가수들이 그렇습니다. 인디 음악에 대해선 다음 기회에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장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노래가 바로 한국의 인디 밴드 가운데 하나인 가을방학의 노래 되겠습니다. 이 가을방학은 2009년에 결성된 혼성 2인조 그룹인데요. 2010년에 정규 앨범을 발매한 뒤에 여러 행사에 출연하면서 입지를 쌓고 있습니다. 활동은 활발하게 하진 않지만요, 꾸준하게 활동하고 또 음악성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을방학의 노래는요, 절정 부분이 없는 한결같은 좀 심심하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가을방학이 추구하는 정서는 쓸쓸함이라고 하네요. 라디오 무대, 인디밴드, 가을방학의 노래 들어보시죠. 노래 제목이 참 독특하네요.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들어보시죠.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랑의 속삭임은 뭘까요? 사랑해, 네가 최고야. 아, 오늘 정말 끝내주는군. 영원히 함께할게. 뭐 이런 기분 좋은 말이 많겠죠?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이 말인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네 옆에 있어. 네 옆에 내가 있다.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난 언제나 네 편이야. 이 말의 의미는요.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상황에 놓이던 늘 똑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응원한다라는 말이겠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옆에 내가 있다. 무슨 드라마 대사였던 것 같은데. 네가 도둑질을 해도 네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아도 난 네 편이야.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이 바로 난 언제나 네 편이야. I'm standing by your side. 이 말인 것 같아요. 이건 감정을 넘어서 이성적인 의지고 결심이고 믿음이니까요. 내가 네 편이 돼줄게. 오늘은 이 고백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커피소년의 노래 골랐습니다. 내가 네 편이 돼줄게. 계속해서 임정희의 노래 눈물이 안 났어 들어보시죠.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 Thank you.
생각도 못했던 말 내게 네 모습으로 항상 웃는 얼굴 변함없는 저 햇살 같은 나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날 떠나야 한다고 이해해달라고 갑자기 뭐라고 말을 해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해서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춰서 모든 게 내게 같은 일이라서 항상 영원히 나를 사랑할 거라고 그 말 그대로 믿고 있었어 날 너무 사랑해서 내게 그 따뜻한 눈빛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내게 그냥 꿈만 같은 일이라서 혼자 돌아서서 한참을 걷고 나서 그제서야 다시 감이 났어 눈물이 한 방울씩 나기 시작하더니 숨을 쉴 수가 끝없이 쏟아졌어 oh,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있어. 꿈만 같은 일이
너무 슬플 땐요, 온몸이 처음 경험하는 극한 극도의 슬픔의 상황에 대처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죠. 제가 최근 다시 손에 든 책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사람이 어떤 슬픔에 빠져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가 슬픔을 당한 순간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수년이 지나서야 슬픔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걸 슬픔 유예 기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유예 기간을 겪는 사람들은 왜 난 눈물이 안 날까? 이렇게 자신이 이해가 안 돼서 이 슬픈 상황보다 자신의 이런 이해 안 되는 무감정적인 상황에 힘들어한다고 해요. 하지만 때로는요,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나서 오래전 일에 대한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슬픔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때로 자신의 감정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난 지금 감정의 유예 기간을 겪고 있다. 나에겐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묶여있던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멋진 날은 누구에게나 오니까요. 노래 드립니다. 정용하가 부릅니다. 어느 멋진 날.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한 남자가 다리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죠. 위험해 보이는 그를 말리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경찰도 입었습니다. 경찰의 호출을 받은 남자의 아내와 아들도 그곳에 도착을 했죠. 여보,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도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지난 1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이 남성. 최근 진행되던 작업이 중단되면서 1년 동안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게다가 계약서도 쓰지 않았던 터라 임금을 받아낼 방법도 없었습니다. 괴로움의 늪에 빠진 이 남성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다 갑자기 엄마 품에 안겨있던 2살배기 아들이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의 서러움을 이해를 했는지, 아빠 없는 세상에 두려움이 느껴졌는지, 말이 서툰 어린아이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아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빠, 돌아와요. 2살배기 아들과 눈이 마주친 이 남성. 세상의 끝이었던 다리 난간에서 그는 구조대원이 뻗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울고 있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세 가족은 그렇게 한참이나 부둥켜 안고 울었는데요. 아이가 아빠를 부르자 아빠에게 뭔가 강렬하게 전달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이 경찰의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 25일에 영국 일간 메트로 보도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 중국 링가오현의 다리에서 투신 자살하려던 한 남성이 아들 덕분에 삶의 용기를 되찾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소중한 가장을 잃을 뻔했던 가족, 이들의 행복이 지켜질 수 있기를 많은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권진원의 노래 드려볼까요? 아름다운 사람. 라디오 무대 나를 만나다.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남이 침범할 수 없는 내면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자기도 모르게 타인에게 동조될 때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를 나는 건강한 개인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즐거움은 얼핏 듣기엔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간단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즐거움을 천대하는 사회에서 성장했으니까요. 견고한 내면을 가진 개인들이 다채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때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다양해질 것입니다. 라디오 무대 김영하 작가의 말하다라는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제 누군가의 평가와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움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어느 날 저녁 탈북자 김형수 씨의 부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김형수 씨에게 말을 건넵니다. 무슨 일일까요?
여보, 우리도 집 계약이 기간이 이젠 다 되었는데 그대로 살 건지 아니면 이사 갈 건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나도 회사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세를 사는 게 월세보다도 낫고 또 여건이 되면 매매해서 자기 집으로 사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하던데.
그런데 아직 우리는 가진 돈이 적으니 바라볼 수도 없죠.
글쎄, 방법은 모자라는 돈을 대출받아 빌려서 집을 사고 기간을 두고 갚으면서 자기 집으로 만든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사는 집 보증금 한 4천만에 통장에 그동안 저금한 한 6천만까지 해서 한 1억은 되니까 거기에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정도로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사면 되지 않겠나?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서라도 집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요? 새로 지은 집을 알아봐서.
글쎄, 나도 찬성이니까 한번 은행에도 알아보고 집도 좀 두루 좀 보기도 하고 한번 그래봐야 되겠네.
집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탈북자 김형수 씨 부부. 집의 계약 기간이 곧 만료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집에서 살았던 걸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월세집인데 2년마다 재계약하는 계약 완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남한에서는 주거 방식이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매와 전세 그리고 월세입니다. 매매는 자기 돈으로 집을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인데요. 또 전세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이라는 돈을 사는 기간 동안 맡겨두고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 그 돈을 찾아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월세는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보다 적은 보증금을 내고 매달 일정액의 월세를 내면서 사는 방식입니다. 월세 계약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 그 집에서 그대로 월세로 살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가지고 내 집을 마련할 것인지 참 고민입니다. 제 마음속 같으면요, 내 집을 갖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 같죠. 매달 월세를 남에게 주기보다는 대출 이자가 얼마 될지 오히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탈북자 김형수 씨 부부가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4천만 원이면 4만 달러 거의 되죠. 4만 달러 거의 되는 돈을 보증금으로 맡겨두고 달마다 25만 원이면 달러로 보통 한 230달러 조금 좀 더 넘어갑니다. 매달 230달러 정도 되는 25만 원을 매달 월세로 내면서 살아왔는데요. 이제 만약 그만두는 경우면 그 보증금은 찾아가지고 나오면 되는데요. 참 이번에 그렇게 월세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자기 집을 만드는 게 옳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집주인한테 월세를 내는 거나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1억을 대출받은 경우라 해도 1억 원이면 10만 달러 거의 되는데요. 그런 경우라 해도 지금 내는 월세에서 조금 더 비싼 돈으로 매달 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기 집이라는 걸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매달 집 주인에게 내야 하는 돈이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산 다음에 은행에 이자를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탈북자 김영수 씨.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내 집을 구하는 마음이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을 사기로 하고 나니까 긴장도 되고 또 기대감도 생기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국에서 처음 집을 사는 것이어가지고요. 제대로 대출받은 돈도 다 물어가면서 안정하게 자기 집에서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더 큽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도 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면서 또 부동산 중개소에 찾아가서 자세하게 알아봐가지고 잘 이제 대처하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돈을 빌려서 내 집을 사는 만큼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할 텐데요. 탈북자 김영수 씨, 집은 잘 알아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나 또 신축 빌라들이 많더라고. 우리가 살기에는 한 20평 미만이 적당할 것 같은데 아파트는 아마 서울시 집값이 그 정도라 쳐도 한 4억에서 한 7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아마 어림도 없지.
아파트는 뭐고 신축 빌라는 뭐예요?
아파트는 그 정부나 또 대기업에서 짓는 건데 보통 한 10층 이상이라 하더라고. 지금 뭐 10층에서 40층, 50층짜리 그런 아파트도 있잖아. 근데 신축 빌라라는 거는 아파트긴 아파트인데 보통 층수가 낮은 건데 한 5층 그 정도 좀 낮은 층수 아파트 보고 이제 신축 빌라라고 하더라고. 대체로 보면 그 작은 건설 회사가 짓는 건데 집 구조는 거의 아파트나 같고 그래도 아파트보다 신축 빌라는 거의 절반이 누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보면 어떨까?
그러면 한번 동작구나 가나구 이 근처에서 집을 알아봐요. 내가 회사 다니기 좋은 위치를 말이에요.
알았어.
인터넷에서 집을 열심히 알아보던 탈북자 김영수 씨. 갑자기 급하게 부인을 찾습니다.
여보, 여기 좀 와봐. 지금 막 컴퓨터 검색 중인데 당신 회사 근처에 새로 지은 집이 너무도 많네.
어디 좀 봐요. 아, 우리 회사가 여기구만요. 컴퓨터에서 지도를 한눈으로 보니 좋구만요. 그런데 새 집은 어딘데요?
우리 지역 검색하고 봐. 여기 새 아파트를 찾으니까 여기 보이는 건 이 공원 모양 나타낸 것들 있지? 이게 전부 새로 지은 집들이구만. 아, 내 보기에는 이 집, 여기 보이지? 이 집, 또 이 집. 아, 이러고 저쪽에 저 봐. 신대방 전철역 있는 저기에. 저 아파트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은 집을 돌아보고 결정해야죠.
여기 전화번호도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좀 둘러봐야 되겠다.
탈북자 김영수 씨의 내 집 마련하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잠시 후 10시에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팝스 잉글리시가 방송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재밌긴 할 텐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무슨 말씀을? 지금 당장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요?
그럼요. 미국의 소리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세계 뉴스와 한반도 그리고 미국 소식을 자세하고 빠르게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죠. 미국의 소리 모바일 사이트에선 영어도 배울 수 있고요.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까지 많이 접할 수 있다고요.
쉴 새 없이 변하는 세상, 그리고 시시각각 흘러나오는 새로운 정보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휴대용 기기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미국과 한반도 관련 소식뿐 아니라 전 세계 뉴스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하는 각종 기획물은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것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지금 바로 휴대전화를 여시고 www.bol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해보세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말 새로운 세상을 접할 수 있을 거예요.
VOA World News.